희망지성 정규 뉴스.
미국의 게리 로크 중국 대사가 2014년 초 사임하겠다는 의향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임 이유는 아내와 세 자녀가 있는 시애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정부에 반감을 산 것이 요인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로크 대사는 2011년 중반 미국 대사로 베이징에 부임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이 미중 외교를 담당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로크 대사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대미 투자와 고용 산출 계획의 실행에 힘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 외교 부문에서 아시아 회기 전략을 내세웠기 때문에 로크 대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재임 기간은 2년 반에 불과했지만 역사적인 두 건의 갑작스런 소동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실각한 중국 고위관리 보시라이의 측근인 왕류진 전 충칭시 공안국장의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진입 사건입니다. 당시 왕류진은 미국 측에 파룬궁에 대해 저지른 인도적 범죄와 시진핑 정권에 대한 전복 계획, 가족의 부패 증거 등이 건네졌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시각장애인 인권변호사 청광청이 베이징 미국 대사관에 진입해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로크 대사가 천 변호사의 체제를 허가한 기간 동안 중국 관영 언론들은 연일 로크 대사를 비방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또 로크 대사는 고위 관리이면서도 서민적인 행동을 보여 중국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고 아울러 중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후한무치를 비난하게 했습니다. 로크 대사는 미국에서 온 가족과 일반인들에 섞여 중국 여행을 하거나 경호원이나 고급차도 사용하지 않아 중국 관료와는 천양지차, 부패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는 등 호의적인 목소리가 인터넷에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관영 언론들은 서민 코스프레 쇼 등으로 로크 대사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중국 네티즌들은 로크 대사의 행동에서 이번 사임이 중국 정부의 압력이 있던 것은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웨이보 사용자 펑 씨는 베이징은 그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경제잡지 재경의 러창핑 부편집장은 미국과 중국의 공적 자금 사용에 갭에 괴로워했기 때문이라며 간접적으로 중국 관리들의 부패를 꼬집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심각한 대기오염이 요인일 것으로 추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미국 LA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로크 대사는 베이징의 대기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동기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상화되고 있는 베이징의 스모그가 베이징 거주자들을 발명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사는 영국인 예술가 매트 호프 씨는 가구 전문점 이케아에서 사온 재료와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가져온 잡동사니로 공기청정기를 제작해 자신의 자전거에 장착했습니다. 페달을 밟을 경우 소형 발전기가 가동해 공기청정 시스템을 움직입니다. 정화된 공기는 튜브를 통해 헬멧으로 이송됩니다. 호프 씨는 외형은 이상하지만 대기 오염이 이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교외에 사는 주민 탕전핑 씨는 대기 오염을 초래하는 휘발유 구동 차량에 대항하는 자동차를 발명했습니다. 탕 씨는 풍력 발전으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를 개발했으며 시속이 최고 145km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발명은 에너지 문제와 배기가스 문제 모두를 해결했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 디자이너 댄 루세가드 씨가 베이징 상공에 자욱한 스모그를 빨아들이는 하늘 청소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 화제가 됐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이 개발은 베이징시의 인가를 받고 18개월 후에 베이징에서 발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루세가드 씨는 내년에 이 설비를 베이징의 한 공원에 도입해 이 공원을 베이징에서 가장 공기가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의회의 자문기관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20일 중국의 동향을 분석한 연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비 현대화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세력 균형을 바꾸고 있어 미군의 수십 년간의 주도적 지위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중 관계에서 특히 미국 안보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미 의회에 제안하는 것으로 중국의 군사력 외에 중국의 사이버 공격, 미중 경제 관계, 중국 외교 문제 등이 분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비 확장을 경고하고 중국이 2020년까지 첨단 잠수함과 수상 전함으로 편성된 대형 함대를 서태평양에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핵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 구축함 등을 포함한 7척의 함선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비 현대화가 향후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우주 개발에서도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현대 전쟁은 위성통신이 수행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우주 개발 능력은 군사력의 주요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군이 높은 궤도에서 운용되는 위성을 조준한 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미국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GPS 내비게이션 위성이나 여러 군사 위성, 정보 위성들이 고궤도 위성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 의회에 미 해군의 행동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2020년까지 미군이 보유하는 함선의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아직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을 평가하고 더욱 많은 동맹국이 미 국방비 삭감이나 다른 지역의 안보 문제로 아시아 회귀를 위한 군사 배치가 실현될 수 없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리란칭 전 중국 부총리의 전각 서해 전시회가 예술의 전당 서해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해 예술의 전당 웹사이트는 그가 두터운 예술 소양을 갖고 있다. 한자의 상형적인 특징을 충분히 발휘하여 창작의 내용에 따라 절묘한 구상으로 격조가 참신하고 정취가 뛰어난 품격이 형성, 그의 서예 작품은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혁신에 주력하여 수려하고 준수한 독특한 예술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매니저는 이와 정반대의 견해를 보였습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권이 그에게 접촉을 해와 리란칭의 전시회를 열기를 희망하면서 매우 좋은 조건을 제안했지만 그는 리란칭의 작품을 평가해 본 후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작품 전시회를 거절했습니다. 중국의 원로 법학자 자오 위안밍은 실제 그의 전각서에는 전문가 수준과는 한참 멀다. 그는 자신의 공직 신분을 이용해 서예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한국이든 어디서든 그는 전시회를 개최해 자신이 얼마나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홍보하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8일 사단법인 한국 파룬타파 불학회는 중국의 파룬궁 박해 전담기구인 610 사무실의 초대 책임자로 파룬궁 박해를 주도한 119인 중 5위에 올라있는 그가 한중 우위를 빙자하여 이른바 전각서예 예술전을 장기간 개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공간인 예술의 전당에서 파룬궁 수련자의 피를 묻힌 손으로 만든 물건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전시하는 이유를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리란칭은 고문, 반인류, 대량 학살 등의 혐의로 여러 국가에서 기소됐으며 캐나다에서는 왕립 기마경찰대의 감시 리스트에 올라 캐나다에 입국만 하면 즉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리란칭은 장쩌민 전 중국 주석의 측근으로 많은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2002년에는 중앙기율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장 전 주석의 힘으로 빠져나갔습니다. 1999년 7월 20일 파롱궁 박해가 시작됐을 때 당시 그는 파롱궁 박해를 반대한 상무위원 중 한 명이었으나 그의 아들의 범죄와 그 자신의 10억 위안에 달하는 부패 사건에서 장 전 주석의 도움으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이후 그는 파롱궁 박해 전담기구인 610 사무실의 초대 책임자가 됐으며 부총리직을 이용해 다른 부서와 관리들을 박해에 끌어들였습니다. 장희재 전 중공 외경무부 처장은 중앙 1급 기관에는 세뇌센터가 있었다. 그곳은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관리들을 전화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곳으로 매일 장점인과 리란층은 세뇌센터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610 사무실에 의해 전화되지 않자 베이징 여자노동교양소에 수용돼 80가지의 고문을 당했습니다. 가장 최악은 외부와의 단절이었다. 그들은 나를 햇빛이 없는 어둠의 방에 24시간 가뒀다. 나는 42일 동안 서 있어야 했고 잠도 허락되지 않았다.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당시 나는 오직 한 가지, 신념을 포기하기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국 바른다파 브라케는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집단 학살죄를 범한 리란층의 즉각 추방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하고 한국민이 중국 대사관의 문화 침투 음모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강력히 질책하기를 희망했습니다. 11월 23일 SOH 뉴스를 마칩니다. SOH